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그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랬잖아요. 예.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지 믿음으로 받는지 좀 헷갈리죠? 예.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맞습니다. 다 맞는데. 자, 우리는 죄인이죠?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지옥에서 구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이 믿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내가 있고 은혜 너무 작은데 이제 작을 수밖에 없죠. 공간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저수지가 있는데 나와 은혜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 나와 은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날개까지 흘러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 믿음인데 이 은혜의 풍성한 물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수도에도 물이 나올 때는 아무리 그 수원에 물이 가득해도 그 수원에서 우리 가정까지 연결해주는 상수도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물이 우리 가정까지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고 가득하다 해도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결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저 뜻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적용 보십시오. 샤를드 푸코라는 선교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죠? 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좀 힘들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지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면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TV에서 이제 뭔가 광고할 때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광고할 때 뭔가를 판매하는 사람은 그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혹은 뭐 약이라면 약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이 상품이나 약에 대한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죠. 이 화장품을 바르면 뭐 이 약을 먹으면 어디 어디에 좋습니다.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그 상품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아 이거 좋겠구나, 이 화장품 좋겠구나, 이 약을 먹으면 좋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한 것도 모르고 이 약의 효능이 뭔지 모르면서 구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약을 하나 살 때도 물건 하나 살 때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지식을 쌓은 후에 구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예수를 왜 믿어? 이러면 그냥 믿어. 믿으면 마음 편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왜 나는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 지식이 바로 생명과 연결된 지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지식을 쌓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들 없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죠. 그래야만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시작될 1단계 성경공부 복음과 생명에서 저는 4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만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기가 힘들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0이 넘은 장로님이 평생 교회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주님이 영접했는지 모르겠어. 이 말씀을 두어 번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러면 제가 장로님께 복음을 전할게요. 영접하실래요? 이 말을 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정말 영접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냥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나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나에게 복음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내 자녀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요. 내가 알게 된 지식에 대한 동의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운 그 사실들을 지식을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가 아닌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배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죄인이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동의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아직까지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어.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사기도 안 치고 양심껏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이러한 성경의 선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도 동의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 또 성경의 무수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동의가 안 된다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두 번째 단계. 내가 들은 지식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에도 동의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동의하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도 아멘하고 동의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의 사실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도 통과하셔도 됩니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내가 듣고 동의한 그 사실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위에 두 가지 지식과 동의는 머리에 있죠. 머리로 듣고 머리로 동의하는 건데 신뢰는 가슴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듣고 동의한 그 지식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자, 천정의 못을 박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못은 떨어질 일이 없다는 확신이 들면 그 위에다가 아주 내가 비싸게 주고 산 샹들리에를 겁니다. 저번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비싼 샹들리에는 몇만 불 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만 불 넘는 저 샹들리에를 그냥 내겠습니까? 아주 못을 단단하게 박고 이 못은 저 몇만 불짜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샹들리에를 달겠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물질, 목숨,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거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단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옛날에 내려오는 전설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윌리엄 틸이라는 화살의 명수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의 화살 솜씨는 신기에 가까워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윌리엄 틸은 날아가는 새도 맞추고 떨어지는 낙엽잎도 맞추는 정말 못 맞출 게 없는 그런 위대한 사수야 라면서 칭찬을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공주가 제안하는 것이죠. 윌리엄 틸이 그렇게 명사수라면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그 사과를 화살로 쏠 수 있나 시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데 그건 식은 종목입니다. 윌리엄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한 사람 나서야 되잖아요. 그래 그럼 누가 나서 볼래? 이러더니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군주가 비웃는 거죠. 윌리엄틸의 화살 실력이 그렇게 좋다더니 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느냐라고 비웃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의 발런티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틸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이 소년을 말리면서 무섭지 않겠냐 그 생명을 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려 하는데 이 소년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의 신령을 믿으니까. 윌리엄 틸은 그렇게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명중시킴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윌리엄 틸을 칭찬하던 군중들은 윌리엄 틸이 뛰어난 명중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은 있고 그 사실에 동의했지만 그 동의한 사실에 자신의 생명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텔의 아들은 자기가 아는 그 지식에 자신의 생명을 건 것이죠. 기독교가 요구하는 믿음이 여기까지입니다. 그거 나도 알아. 기독교가 뭔지 알아. 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나 믿어. 정말 내가 죄인인 것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것도 믿어. 나는 동의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사실임을 믿고 동의함으로 그 사실에 내 삶을 걸고 나의 전 존재를 건다라고 고백하는 신뢰까지 이루고 이 믿음의 기반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떠나면은 자기는 살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라고 믿으니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닷가에 가면은요, 삭갓조개라고 있습니다. 보셨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지팡이로 삭갓조개를 탁 치면 떨어진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삭갓조개는 절대 떼낼 수 없더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옆에 있던 삭갓조개가 자기 옆에 있는 삭갓조개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긴장을 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방에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강하게 근육을 수축하고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밀어내고 진공처럼 딱 흡착을 한다고요. 그리고 삭갓조개의 몸에서 그 점액이 나와서 바위와 조개 사이의 틈을 점액으로 다 메우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갓조개가 바위에 붙는 힘은 자기 체중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위를 뛰는 것이 나을지언정 삭갓조개는 절대로 뛰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삭갓조개는 바위에서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삭갓조개는 바위에 대해서 뭐 많이 아는 것은 없지만 이 바위야말로 내가 무조건 매달려야 하는 대상이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삭갓조개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시험 같은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을까요? 매달리는 것, 주님께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거기에 내 생명을 거는 것, 그것이 나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정말 믿고 싶어.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잘 믿을게요.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믿어라. 그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는데 아 맞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던졌잖아요. 던지니까 고기를 잡았잖아요. 먼저 믿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는 경험을 얻은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여라라는 명령이 먼저였어요. 이 명령에 그냥 주기로 순종을 하니까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5,000명을 먹이기를 시작을 하니까 5,000명이 다 먹여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구원 받으면 믿어라가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귀신 들리고 말 못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사로잡아서 거꾸로 뜨리고 그러면 아들은 거품을 흘리고 불과 불에도 막 던졌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자 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반신반의하며 이렇게 심한 아들을 또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믿어야 본전이지 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또 되겠어요? 고칠 수 있겠어요? 이 말이죠. 어렵겠죠. 우리 아들은 너무 심하죠. 어렵겠죠.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아버지가 정신이 반짝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가져야 아들이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을 듣자 하니 자기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습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를 친 다음에 그런데 나 사실 믿음이 너무 없는데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소리치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믿음 갖게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아무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 아버지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한번 기도해보세요. 정말 믿음 주십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갖게 되는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을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자주 들으면은 그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해지려면 운동하고 식욕법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실험해 보셨어요? 데이터 있으세요? 없죠.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하도 그 말을 많이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날마다 듣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요즘 불행하게도 거짓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거짓 뉴스라도 계속 들으면서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뉴스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성경 공부에서는 복음과 생활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단계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믿어도 되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읽고 해서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믿음은 저절로 생겨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들은 것을 믿게 되는데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듣고 읽고 해서 말씀을 가득 채우면은 믿음은 저절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히 거하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 가져오는 것은 바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통과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내 안에 풍성해질 때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 모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